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누구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그 표현을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누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의학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흥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세 번째 복음서를 누가가 기록하도록 선택하신 것은 우연한 성경 저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는 초자연적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누가는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누가와 바울은 고도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복음서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함께 여행하고 주 안에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그 이유를 부분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통하고 하는 건데 의사 누가는 당시에 과학자들 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누가는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다른 저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보아도 바울과 잘 어울렸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데 뭐 성경에 보면 바울과 누가가 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정확한 역사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누가는 시인이었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버나 맥기 목사님은 누가는 또한 예술가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독특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의 생애는 아주 많은 전승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누가가 복음서의 정보들을 마리아로부터 얻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전승들을 확인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는 마리아와 의논을 했을 것이고요. 또한 누가가 이방인이었음을 믿을 만한 많은 근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정보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얻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 이게 뭐 학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의견 통일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리라고 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를 한다고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과 누가가 포함된 이방인들 사이를 구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람세이 경과 스티플로라는 아무런 주저 없이 누가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매기 목사님도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흔쾌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또 흥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누가는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동행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도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절 이후로는 누가가 계속 1인칭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누가는 3인칭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으로부터 유럽을 횡단하는 역사적인 바울의 여행에 누가가 동참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누가는 바울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동행했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백조의 노래를 기록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의 고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고요. 이 모든 사실들은 바울이 누가를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19세기 말에 유럽과 영국을 휩쓸었던 회의주의 물결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 시대에 팽배했던 낙관주의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나타났던 것이죠. 또한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빅토리아 시대에는 손을 들고 다리기만 했던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윌리엄 람세이라는 이름이 아주 명석한 젊은 학자가 캠브리지에 있었다고요. 그는 성경의 정확성을 부인하기를 원했던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누가가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쓰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역사가들이 실수를 범하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4천년 동안에 걸친 20개의 문화들을 연구해왔던 현대의 저술가 윌과 알리에 듀란트는 그들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지식은 항상 불완전하며 정확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모호한 증거나 편협된 역사가들에 의하여 흐트러지고 우리 자신의 애국심이나 종교적 당파 정신으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추측이며 그 나머지는 편견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의사 누가가 역사가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고고학자로서 소아시아에 갔던 윌리엄 람세이 경의 태도도 이러한 태도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바울이 전도여행의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니면서 소아시아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의사 루가가 역사적인 오류를 전혀 범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윌리엄 람세이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했고 그는 바울의 전도여행과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관하여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 복음서를 두 가지 목적으로 썼습니다. 첫째, 그의 목적은 문헌적으로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4복음서 가운데 누가의 복음서가 가장 완전한 역사적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도, 관습,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에 관하여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둘째로 누가의 복음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이요 세상의 구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마가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요한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 누가는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조사해 보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요한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과 절차는 요한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주 예수님을 메시아 왕 그리고 구속자로 제시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정복자요 세상의 통치자로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제시하며 우리의 연약을 치유를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을 좀 살펴보면 마태가 자기 동료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썼듯이 누가도 자기 동료들에게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헬라의 세계 곧 지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복음을 기록하게 되고요. BC 4세기의 헬라인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화려한 인간의 천재적인 솜씨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페리클레스의 시대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페리클레스의 업적과 아테네의 지적 그리고 물질적인 탁월성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완전한 인간성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완전한 인간을 위한 이러한 시도는 정신적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피디아스의 동상 작업에서부터 육체적인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머, 아킬루스, 소포클레스, 유리피테스, 아리스토파네스, 투키테스 이런 저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고 보편적인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닮은 신들을 만들어내었죠. 사실상 그들의 신들은 인간의 투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폴론이, 비너스니, 아테네니, 다이아나 뭐 상당히 웅장한 그러한 신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 우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동방 이교주의에서 나온 괴상한 작품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간을 고상한 특질과 열정을 가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다른 신라의 신들 가운데는 팬, 큐피트, 술과 활락의 신 바카스, 그리고 아프로디테 등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들의 신들이 모두 자비한 신들은 아니었고 그들 신들 중 일부는 복수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그 신들이 인간의 투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적인 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문화, 언어 그리고 철학을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에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어가 보편적인 공통어가 되었어요. 공용어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는 구약이 신라어로 번역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역본을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가 흔히 또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역본 가운데 하나일 수가 없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적 수단이었어요. 헬라어는 어떤 사실을 표현하거나 세상을 전달받는 데 가장 적절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헬라의 문화, 언어, 그리고 철학이 지금까지 발전된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들이었지만 헬라인들은 완벽한 인간성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유토피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낙원을 건설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도리어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고향, 운동장, 교실, 살림터 그리고 무대였던 것이죠. 로버트슨 박사는 헬라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헬라인들이 이 세상에 집착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것이 되어갔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이유 가운데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개화된 아덴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이었고요. 그들은 바울을 떠벌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전파하고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고요. 헬라인들의 정신을 향하여 복음을 써버렸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전에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총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여인이 낳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나름대로 거리를 다니면서 공용어를 사용하였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오직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로마의 권력은 오직 가이사르를 배출하려고 또 헬라의 철학은 마음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세계적인 거인 알렉산더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간, 즉 헬라인들에게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러한 특징에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좀 몇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서 중에 하나이지만 마태, 마가가 다루지 못한 많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사 누가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하여 가장 긴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넷째 의사 누가는 12가지 기적을 말해줄 수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는 23개의 비유를 말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시는 모습을 매우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 복음서에는 인간적인 심성이 가득 배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덟째 의사 누가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보다 의학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예고대로 탄생한 세례 요한의 기사가 기록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 이후 종교는 외식만 남았고 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오빌로 각하여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1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